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엿새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그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된 일이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또 나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뻔한 사실인데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역경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는데 역경 가운데 들어가면 어떤 분들은 그 역경이 영원히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으면 또 언젠가는 역경이 닥치기 마련인데 역경의 기미가 보이기만 하면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주셔서 햇빛과 비를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을 우리 신앙생활을 복주기 위해서 축복과 역경을 섞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섞이기 마련이다.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에 어떤 역경이 와도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삶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역경이 있다면 또 고난이 온다면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 말이죠. Don't waste your pain. 아픔은 아픔대로 당하고 그것이 아무 소용없이 소비된다면 그것보다 우울한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그런 역경은 반드시 영광과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우리는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역경과 축복이 섞여있다.
신앙생활에는 역경과 축복이 섞여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기록 앞장에는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8장 31절에 보면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4절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이렇게 정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죽어야 된다. 라는 그런 고난에 관하여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너무 낙심하고 또 무서워할까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곧바로 이어서 영광에 관한 말씀을 9장 1절에 합니다.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바로 영광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이 구절에 관한 해석이 많습니다. 어려운 구절입니다. 어떤 분은 재림의 약속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재림에 관하여 예수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복음이 로마에 지금 압제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 있지만 이 유대인이 갖고 있는 복음이 로마에 전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을 예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오순절 성령의 약속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소수의 뛰어난 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로 본문 뒤에 나오는 눈물을 할 때 웃어주셔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9절 2절 처음에 보면은 그리고 엿새 뒤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엿새 뒤에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이런 놀라운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바로 이 사건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영광체로 변하셨습니다. 그 옷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능력 있는 예언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엘리야 그리고 그들의 영웅인 믿음의 영웅인 모세가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본 겁니다. 아마 마가는 이 구절을 기록하면서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그 옷이 빛났다. 아마 가장 새하얀 최상급의 하얀색을 마가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랍비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자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그 광경을 보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나 그 광경에 압도되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생각 없이 예수님 여기다가 소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한 말을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할 말이 없으면 아무 말도 안 하면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후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7절에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육성이 그들에게 들려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약에 보면 육성이 두 번 들려오는데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그리고 바로 오늘 이때 두 번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들을 보자마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엘리야다 모세다 하고 그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알았던 거죠. 우리가 천국 갈 때도 베드로도 우리가 처음 만나볼 것이고 또 바울도 처음 만나볼 것이고 모세도 처음 만나볼 것이지만 딱 보는 순간에 아 누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마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셔서 딱 만나는 순간에 그분이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예언자의 대표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율법의 대표인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언서와 율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언과 율법은 구약 성경의 대표인데 이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언과 율법서 이 두 가지는 구약의 전체인데 구약의 대표인 예언자의 대표와 율법의 대표인 이 두 분이 나타나서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아니면 구약에 나타났던 모든 예언의 의미, 제사의 의미, 율법의 의미를 알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을 알면 구약이 이해가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 없이는 구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빼고서는 구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추리소설 같은 거 보시면 범인을 우리가 다 알고 나서 다시 앞을 살펴보면 모든 단서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지요. 예수님을 모르고 구약을 읽으면 마치 추리소설 마지막 장을 읽지 않은 것처럼 오리무중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다 알고 구약을 읽으면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예언하고 표현한 모든 단서들이 구약의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 구약보다 신약을 먼저 읽으십시오 라고 예수 영접 모임에서 고민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신약부터 읽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도 읽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성경을 읽을 때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이 참으로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교훈이 되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영어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춘향전을 미국 사람에게 읽히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이 춘향전을 읽으면 읽기는 읽겠지만 그 단어들이 주는 감칠맛, 감자, 향단이, 올메논 이런 감칠맛, 아메우사, 출두야라는 감칠맛을 미국 사람들은 아마 느끼지 못할 겁니다. 춘향전은 한국 사람이 읽을 때 이해되고 맛이 나는 책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읽는 책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읽을 때에 성경의 깊은 맛, 그리고 성경의 재미가 납니다. 구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그 본문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 된 일이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와서 그리스도의 어떤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기대를 가졌냐면 구약의 맨 마지막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가 4장 5절에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는 이 예언 때문에 이들은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엘리야가 벌써 왔다 라고 그들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엘리야는 예수님 전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침례요한, 세례요한을 의미한다. 침례요한이 바로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다 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침례요한이 성경에서 예언한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은 고난 없는 영광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리고 있었던 엘리야는 영광과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기도하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재물을 태우고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 그 예언자 엘리야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침례하는 와서 침례를 베풀고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어떤 여인의 말에 목이 탱강 참수당했던 의의 없이 죽었던 침례요한을 보고 이 제자들은 설마 저분이 엘리야라고 그렇게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나의 길을 예비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된 일이냐. 즉 메시아도 영광의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지만 메시아인 나도 고난받을 것도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예언은 항상 두 가지죠. 영광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님, 승기로 오시는 고난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똑같이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도 영광 가운데 오겠지만 고난받을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엘리야로 예언된 그 침례요한도 당연히 고난이 있지 않겠느냐, 와서 고난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영광의 엘리야의 모습만 그리고 있느냐,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영광과 고난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고난 없는 영광, 예수님 믿으면 모든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피해가는 어떤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고난도 있고 영광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 없는 영광이 없지만 영광 없는 고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모든 역경과 고난에는 반드시 영광과 축복이 따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는 영광도 없지만 영광 없는 고난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삽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세상, 또 죄가 있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원치 않은 그런 역경과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의 인생의 과정은 어떻게 정철되든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지막은 천국으로 결말이 지어집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미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재미있게 꾸며서 해피엔딩으로 끝낼까? 이게 문제이지.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그 결말은 천국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을 맛보아도 우리 인생은 축복으로, 영광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복된 존재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것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과정이 아무리 역경과 고난이 있다더라도 그 마지막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리 인생을 풍요롭고 영광스럽게 살았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다 놓고 상실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놓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 또 많은 재물을 모으고 성공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사업을 하는 분이 사업을 잘 하다가 그 마지막이 부도가 나서 빈털터리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영광 없는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은 다음에 주어지는 그런 천국의 복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만 당하고 우리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모든 고난과 역경에는 반드시 영광과 축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것이 협력해서 함께 모아져서 선, 영광, 축복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일은 이 문맥에서 보면 고난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찾지는 않겠지만 8장 18절에 보면은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뒤에 계속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랠 바를 아뢰지도 못할 형편에 처하지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아뢰주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하여 말씀을 하면서 그 결론으로 28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고난과 역경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고난과 역경이 선을 이룬다, 축복을 갖고 온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그래서 담대하고 신나고 복된 삶입니다. 모든 인생에 축복과 고난이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축복과 고난이 있게 마련인데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빚어낼 수 없는 아름다운 보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니 우리에게는 걱정할 것이 없는, 낙심할 것이 없는 축복받은 삶이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역경과 고난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인생에 역경과 고난이 닥쳐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역경과 고난이 자동적으로 축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영광과 축복이 됩니다. 잘못 처리하면 고난과 역경이 더 큰 고난과 역경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잘못 처리하면 이 고난과 역경이 우리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이것을 잘못 처리하면 그동안 예수님 닮기 위해 쌓아왔던 우리의 모든 성품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과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영광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이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뻐해야 한다.
기뻐해야 한다.
다시 한번요. 기뻐해야 한다.
기뻐해야 한다. 네.
기뻐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도였습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의 시련, 우리의 역경, 우리의 고난이 인내를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 인내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루어가고 빚어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들어가면 그 고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닮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원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역경이 닥쳐오고 고난이 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갈까요? 대답은 NO, 아닙니다. 변해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이 올 때 그것을 우리가 잘못 처리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의 모습으로 변해가니까 우리에게 기뻐하라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가 기뻐해야만 그리스도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갈 것이다 라는 말도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역경과 고난이 올 때에 힘들죠. 스트레스죠. 피하고 싶죠. 그러나 피하지 않고 그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인내할 때 기뻐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기뻐하는 그 모습이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고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현당했을 때 그것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Don't waste your pain.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때 그 아픔이 오는 것도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인데 그 아픔이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믿음이 흔들리게 만든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시련과 고난이 올 때 그 시련과 고난을 영광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첫 번째는 기뻐해야 합니다. 역경과 고난이 올 때 기쁨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하지 마시고 그 아래 머물러 극복해야 합니다. 인내할 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기뻐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낸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겠습니까? 시련당했을 때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련이 올 때, 이 시련, 이 고난, 이 역경 속에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와 비밀과 은혜가 숨어 있을까? 기뻐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 사역 감당하면서 주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받을 때에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상을 쌓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비난받을 때에 우리가 마주 서서 맞서서 싸우고 또 원망하고 또 비난하고 그래도 하늘나라의 상이 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조성현 선생님 금방 돌아오셔가지고 타이밍을 잘못 잡으셨습니다. 비난받았을 때 원망하고 마주 싸울 때 이것이 자동적으로 상으로 쌓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사역 감당할 때 주님 일할 때 힘든 일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죠. 그럴 때 불끈하고 불끈해서 같이 화내고 맞받아 싸우면 그 상을 잃는다는 것이죠.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비난받을 때 우리가 기뻐할 때 축복과 영광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연스러워 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추상적이고 어떻게 그거는 믿음이 좋은 어떤 분들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여기 앉아계신 우리 성도들 많은 분들은 사실 이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경과 고난과 시련이 올 때에 같이 맞서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걸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앉아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과 영광으로 바꾸는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계십니다. 고난과 역경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상이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 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상이 없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위선적으로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상이 전부 다 사라져버린다. 상이 없어져버린다. 주문 부원하는 허공에 사라지는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 기도할 때도 상이 있는 기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도 상이 있고 축복과 영광이 있는 시련과 역경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인가? 같이 맞서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인내하면서 극복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시련과 영광이 축복과 영광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대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힘을 합해서 기쁨으로 그것을 인내하고 흔들리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역경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신에 대해서 그 자존감이 너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가? 항상 억울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 내가 뭐 이렇게 복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 이런 형편으로 이런 곳에서 사나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세상적 생각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이 축복이 되지 못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이, 그 믿음의 결단이 그 역경과 시련을 축복과 영광으로 바꾸게 됩니다. 어떠한 역경과 시련 가운데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 한 명 한 명,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되시고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시고 참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고 힘을 주고 그것을 극복하기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방학 때마다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기숙사에 이제 그때 기숙사 연탄을 했는데 밤에 연탄을 계속 가는 아르바이트도 했었고요. 또 밤에 이제 방범을 하는 대원을 쓰는 것도 해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편하고 재미있었던 것이 은행 경비 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선배님 한 분, 두 명이서 은행에 아침에 가서 도장 찍고 은행에 이제 청원 경찰이 있었으니까 그분이 있으면은 두 명이 앉아있다 하는 일 없습니다. 그냥 한 8시간 동안 있다가 손님들 보고 그 은행 밖에 차들이 시동을 켜놓고 한 1분 이상 시동을 켜놓고 있으면은 번호를 못 적어놓고 뭐 이 정도 수상사 있으면 옆에 따라가고 막 이런, 뭐 이렇게 좀 그런 것들 하고요. 그 다음 남는 시간에는 그냥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쉬고 또 점심시간에는 직원들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정말 좋은 아르바이트 했었습니다. 그걸 하니까 뭐 너무 편하니까 설렁설렁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은행에서 그 일하는 창구에 있는 한 직원이 저를 이거 오라고 그래요. 잠시 오라고 손짓을 이렇게 하고 해서 갔더니 쪽지에다가 이제 저한테 질문을 이제 써서 보여주는데 뭐라고 저한테 질문한 거니 사복경사시죠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사복경찰이시죠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이제 뭐 사복 입고 누가 와서 그냥 은행에서 막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사복경찰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사복경찰이시죠 이러는데 굳이 뭐 부정할 거야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 부정도 안 하고 한번 눈초리를 매섭게 하고 있고 뒤로 이제 물러났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고 나서 제 스스로 뭘 발견했냐면 갑자기 이렇게 힘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힘이 딱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진짜 내가 사복 마치 경찰이 된 것처럼 갑자기 수상한 사람이 없나 눈을 반짝반짝 그리게 되고 누가 돈을 많이 찾으면 딱 보게 되고 막 저 사람들이 아 나를 사법경찰처럼 보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내가 스스로 그런 사법경찰처럼 막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아르바이트생이다. 그냥 아르바이트생이라서 시간만 때우면 돈이 나온다 이 생각 갖고 있으니까 설렁설렁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모르사 나를 사법경찰로 본다 이러니까 사법경찰처럼 막 폼을 재고 하더란 말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그냥 이 세상 한 인생 왔다가 그냥 목적 없이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 이룰 수 없는 그 목적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는 어느 순간에도 어떤 육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태도가, 품위가 틀려집니다. 쉽게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역경과 시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역경과 시련이 더 큰 역경과 시련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그 육경과 시련이 올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서 축복과 영광으로 바꾸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야 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얼굴 인상을 딱 봤을 때도 인상 눈꼬리가 내려오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정말 웃는 이런 기뻐하는 그런 인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 5월이 되면 평신도 세미나에 각 교회에서 손님들이 오실 텐데 딱 가면은 그 교회 분위기를 딱 보면 제일 먼저 그 분위기를 인상에서 딱 느낍니다. 웃는 온화한 그런 분위기에서 마음이 확 녹죠. 지금 애써 웃으시는 분이 굉장히 어색해 보이시는데 평소에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 그걸 보시면서 이 볼펜 이 입술에 놓고요. 그 스튜디오에서 그런 연습하는 것처럼 웃는 거 정말 정말 연습해야 될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했으면 좋겠어요. 네.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본인은 본인 이야기하는 거 모르더라고요. 어쨌든 몇 분 있었는데 가셔서 다 웃는 연습 하셔서 인상이 환한 이런 인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온도 조절계와 온도계 있죠. 추울 때 온도를 나타내주는 것이 온도계고 온도 조절기는 온도를 높이면 온도 올라가고 낮추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온도계도 되고 온도 조절기도 된다. 그런 말씀을 전에 전기 목사 모셔서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 내려가는 온도계도 되지만 우리 스스로가 생명과 기쁨과 행복을 선택하는 그걸 올리면은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시련과 역경이 올 때 기쁨 그것을 선택하셔서 우리 주위를 온도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는 복된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씩 보면 사역을 열심히 하는 분들 목장 사역도 열심히 하고 부서 사역도 열심히 하는데 하면서 불평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안타깝죠. 일을 하면서 애는 쓰는데 불평하면서 하면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그 땀과 수고를 낭비하는 겁니다. 이 사역은 특권인데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조금 힘들고 조금 마음 안 맞으면 막 불평하면서 억지로 인상 쓰면서 그 사역을 한다면 낭비하는 거죠.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기쁘지 않으면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되니까 기쁨이 없으면 기쁘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건 너무 재밌다. 기쁘다 신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하면 정말 기쁘십니다. 어떤 힘든 일이든 짜증나는 일이든 하면서 기뻐 좋아 행복해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하면은 기쁘십니다. 쓸데없는 비난을 들었을 때 기뻐하시고 주를 위해 일하다가 피곤할 때 기뻐하시고 역경과 고난이 올 때 기뻐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과 영광이 쌓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고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심을 얻었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복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는 영광, 그것을 차지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역경과 고난이 올 때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눈물과 탄원으로 기도를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련과 역경이 고난 그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그런 체험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축복과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사건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고난과 역경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올 때에 자꾸만 나를 변호하려고 막 애를 쓰고 마주 싸우려고 하는 동안에는 그 고난과 역경이 낭비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그런 고난, 시련, 비난 들어오더라도 자꾸만 억울해서 나를 변호하고 맞서 싸우려고 하면 그 고난이 낭비됩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풀어주실 분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그 고난과 역경이 축복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 큰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UPS나 FedEx가 와서 큰 믿음을 우리에게 딜리버리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은 언제나 순종을 통해서 커지게 되고 그 순종은 고난과 역경이 올 때 피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역경과 고난이 올 때 영광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이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올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맞서 싸우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이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네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것만이 역경과 고난을 여러분이 받는 숙취와 그런 치욕을 영광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세상 살면서 어려울 때 있고 좋을 때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역경과 고난이 반드시 섞여서 오게 마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역경과 시련이 올 때 그것을 낭비하지 마시고 상과 영광을 축복으로 만드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